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28일 북한 핵협의에 관련한 유엔 안보리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행동하기 전에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진짜라며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건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거듭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런 위협이 그저 말뿐이라도 미국은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하게 지키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관계를 끊으라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불안정과 갈등으로 몰고 갔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 문제 위협을 다루는 데는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자신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한반도 긴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8일 세계언론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자유가 전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전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자유 환경조사에서 총점 98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언론 자유에 대한 각국의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 탄압이 심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28일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집트에 이틀간 머물며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평화 증진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교황은 이를 위해 이날 이집트 정부가 운영하는 알아자르 사원 최고 성직자인 쉐이크 아흐메드 알타예브를 만날 예정입니다. 교황은 그 뒤 압둘 파타일 시시 대통령과 이집트 콥틱 기도자 지도자와 만나 회담을 갖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카이로 공항에서 샤리프 이스마일 이집트 총리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교황은 이번 이집트 방문에 대해 화합과 친선의 여정이라며 방문 기간은 이틀이 못 되지만 꽉 찬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 함재기가 28일 오키나와 동쪽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2대와 칼빈스노 함재기 FA-18 전투기 2대는 이날 수십 분간 상호기동과 통신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자위대와 미군은 그동안 합동훈련을 해왔지만 이처럼 자위대 전투기와 미 항모함재기가 공동훈련을 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훈련 소식을 공개하면서 이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지역의 안정화를 향한 일본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슨 항모전단은 지난 8일 싱가포르를 출항해 한반도 주변을 향해 천천히 북상해 왔습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GDP가 최근 3년 만에 가장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7%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소비지출이 평이한 수준에 머물고 기업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5% 이상 높은 성장률을 자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4분기에 2.1%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경제 지표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4.5%로 거의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미국의 주요 주가는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영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29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렛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중국은 대화와 협상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탈북자 대표들이 워싱턴에 모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열악한 인권 탄압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북한 인민은 계속 정치범수용소와 또는 굶주림에 더 많은 사람들이...
평양은 오늘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26도로 포근합니다. 동해 해상에는 구름이 끼지만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들이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향한 최대 압박에 전 세계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8일 장관급 회담에 모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영내는 물론 국제사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보리 4월 의장국 미국은 물론 북한의 우방인 중국까지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I 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 the DPRK's repeated violations of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반도 상황이 유엔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며 안보리가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탈퇴를 선언한 때부터 24년간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는 안보리가 두 개의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11번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금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로 우리 모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발사를 할 때마다 군사 핵 역량을 포함한 기술을 진보시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를 직접 주재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이 났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국제사회도 북한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too l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reactive in addressing North Korea. Those days must come to an end.
너무 긴 시간 국제사회는 소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왔지만 이제 그런 날들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안보 문제에 대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 때문에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해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2호 조치에 대해 완전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 단절 혹은 격화를 요청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경제적 고립에도 국제사회가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대외 교역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이 경제적 지렛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iplomatic and financial levers of power will be backed up by a willingness to counteract North Korean aggression with military action, if necessary.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의 추후 도발에 대응해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둬야 한다면서 외교와 금융 부문에서의 제재 수단들은 필요한 경우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화를 통한 이번 문제 해결을 훨씬 더 선호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우리 스스로와 동맹들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here is a vital role for China and Russia, both of whom are neighbors of North Korea.
북한의 이웃 국가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존슨 장관은 이들 두 나라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영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저지와 북한 지도자들이 평화로운 해결책을 내도록 어떠한 영향력이라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제재가 북한의 현금 수입을 차단하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불법 행위를 막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리는 북한의 미래 도발에 있어서도 반응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징벌적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여전히 안보리가 제한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며 이는 유엔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추며 대화와 협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국제사회가 두 가지 기본 원칙에 머물러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그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무력 사용은 양측의 차이를 좁힐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며 대화와 협상만이 모든 당사국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왕이 부장은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는 대신 미국과 한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또다시 제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의 겐나디 가틀로프 외무차관은 미국이 선택지로 둔 무력 사용에 반대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고 안보리가 정한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고 있지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선택지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전체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가틀로프 차관 역시 외교적 도구를 사용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일부 국가들의 대화와 협상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We will not negotiate our way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 North Korea. We will not reward their violations of past resolutions.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나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에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중대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교차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27일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의도가 있는지 또 그것이 미국의 목표인지를 묻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다면서 바로 그것이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미북 간 직접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북한이 핵 개발을 몇 달 또는 몇 년 멈추는 것은 올바른 의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체제 보장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나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포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틸러슨 장관이 미북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분명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분명히 중대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원하지만 이는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라지만 그렇게 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옵션을 유지한 채 여러 새로운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세계적으로 북한이 자신의 최대 도전 과제라며 중국을 통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그는 분명히 혼란과 죽음을 보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린 나이에 집권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그가 이성적이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처음으로 비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을 10억 달러로 추산하며 한국이 이 비용을 지불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한국은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한국 정부는 원칙대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하는 경이로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사드 비용은 원칙대로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지휘협정 소파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측이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억 달러는 사드 한 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공식 논의를 시작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휘협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은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전력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반대 여론이 불거질 때마다 사드 비용은 전액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점을 적극 부각해왔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사드 비용 전액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민구 장관과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대화 내용입니다.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 1조 5천억, 그죠? 1조 5천억은 전액
미군 부담.
미군 부담이고,
예.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부담하는 그 비용이 1조 5천억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비용이 되겠네요.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하게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되는데 이렇게 비용 문제까지 불거진다면 근본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국 측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드에 대한 재협상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김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사드에 대해서 전적으로 불리했던 우리가 역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니까 우리가 재협상이라든지 또는 단계별 협상이라든지 뭔가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의 돌발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고 정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의 틀에서 원칙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임성남 제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에 체류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을 비롯한 대미 외교 채널을 현지에서 최대한 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문제를 미 국가안보의 최우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현재 미국은 중국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잔 쏜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시기와 긴박성, 노력과 함께 투입하는 재원에 있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차별된다고 말했습니다.
It's a matter of timing, priority, urgency, and amount of resources we're throwing behind the effort. So, I mean, the administration's made clear.
쏜튼 대행은 2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 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제사회 공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짧은 시간 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압박이 북한의 계산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말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고 결과를 보기 위해 실제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에 대한 진지한 신호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쏜튼 대행은 미국 정부가 최대 압박의 첫 단계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certainly focused right now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and 2321.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와 2315를 포함한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불법 활동과 관련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음지로 감췄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 불법 회사들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 행위를 통해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정권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쏜튼 대행은 28일 안보리에서 북한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리는 것도 이런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직접 주재합니다. 쏜튼 대행은 안보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re trying to press them to more strictly implement those resolutions.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더 엄격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제재 이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지적하고 있고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가담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쏜튼 대행은 말했습니다. 쏜튼 대행은 솔직히 말해 현 상태에선 중국을 시험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성도 이해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물론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동의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압박 강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쏜튼 대행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정권에 가하는 압박 강도에서 간격이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또 미국 국무부가 연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자격 검토와 해외 공관 철수 압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북한의 내부 격변이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에 더욱 강력한 제재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 자격을 검토하고 북한 외교 공관 주재국들이 해당 공관의 가치와 북한의 자격 여부를 고려해보는 것을 대북 외교적 압박 수단의 예로 들었습니다.
But talking about step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take to further isolate North Korea, look at its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ltilateral organizations.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대안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단체에서 북한을 추방하거나 각국의 북한 대사관 폐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9월 BOA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기 전까지 관련 질문에 직접적 반응을 삼가해왔습니다. 도노 대변인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긴박성과 국제적 압박 측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인 전략적 인내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an urgency here that there wasn't before. And I know I've said that before and that's not new, but you know the fact that and Secretary Tillerson's spoken about this, the fact that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은 잠재적으로 미 영토에 닿을 탄도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는 판세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에 전에 없던 긴박감이 흐른다는 겁니다. 도너 대변인 대행은 또 과거와 달리 전 세계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찾는 것 역시 전략적 인내와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을 압박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새 대북 전략의 주요 측면이라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we've talked a lot about China's role, significant role in that, and that's a key aspect of this new strategy is putting pressure on China.
미국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우려와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 위협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 조치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너 대변인 대행은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에 가까워지려는 분명한 의도로 계속 판돈을 올리면서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내부 격변이 중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북한 같은 불량 국가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다는 것은 영내에 엄청난 파동을 불러올 수 있고 잠재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너 대변인 대행은 북한을 살짝 건드려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북한을 마냥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게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에서 세계 탈북자 총회가 열렸습니다. 탈북자 대표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열악한 인권 탄압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닷새째 주요 행사를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 대표들이 27일 워싱턴에서 세계 탈북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탈북자 대표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입니다.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북한 인민은 계속 정치범 수용소와 또는 굶주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갈 겁니다.
박 대표는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탈북자들은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북한 군인들로 구성된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을 반대하는 상황이 오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독재체제의 해결책은 전쟁이 아니라 대북정보 유입, 좀 더 강력한 대북제재,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등 북한 내부를 흔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유린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인 탈북자들이 책임 규명과 처벌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defector community, not only in Korea, but throughout the world, must be at the forefront to challenge the regime.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탈북자들이 아직도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북한 정권에 맞서는 최일선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는 점에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은 탈북자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verwhelming evidence given by the escapees from North Korea has propelled the human rights movement.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제공한 수많은 증거들로 인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김정은 정권 붕괴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워싱턴 선언도 채택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배고픔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한 채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핵 미사일 도발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모든 반인도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착취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법적 책임을 촉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기 위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지난 4월 25일은 북한 인민군 창설 85주년이었죠. 이 전문가들은 북한 군부가 지난 5년 동안 김정일 군대에서 김정은 군대로 탈바꿈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인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아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셨다는 것을 정중히 선포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리용호 총참모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를 물려줬습니다. 특히 리용호는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군의 요직에 있으면서 군부와 김정은 후계 체제를 연결하는 핵심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개월 뒤 김정은 위원장은 리용호 총참모장을 숙청하며 군부 장악에 나섭니다.
리용호 동지를 신병 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트로이 대학의 대니얼 핑커스턴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리용호를 먼저 제거함으로써 지난 6년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removed Young-ho first and afterwards I thought that that was smart and he's a much smarter.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 내부를 연쇄적으로 갈아치우면서 군부 길들이기에 나섭니다. 110만 인민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5년간 김영춘, 김정각, 김격식, 장정남, 현영철, 박영식으로 무려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특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회의 중 졸았던 것이 빌미가 돼 재판도 없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과거 김일성 시대에는 46년간 인민무력부장이 5번,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17년간 3명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무력부장의 재임기간이 10개월이 안 됩니다. 또 인민군 총참모장은 리영호, 현영철, 김격식, 이영길로 바뀌었고 4명 중 3명이 숙청됐습니다. 작전국장도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 내부에 자신의 측근 인사를 임명하며 군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군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노동당 조직지도부 출신으로 장성택 제거에 앞장선 최측근 황병서를 임명했습니다. 인민무력상도 총정치국 출신인 박영식을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 군부는 정치군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독재정 권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사실은 군부 조직입니다. 근데 군부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부를 사찰하고 감시했던 황병서나 박영식이나 이렇게 그 총정치국이나 조직지도부에서 군부를 직접 장악했던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또 성군 정치를 통해 비대해진 군부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성군 정치의 상징인 국방위원회를 없앴습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친 데 대해서와
이 과정에서 군부가 관할하던 광산업 등 외화벌이 사업을 노동당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혁명 3세대에 속하는 젊은 장성들을 대거 승진시켰습니다.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오일정을 상장으로 승진시켰고 송석원, 최문석, 리종무 등 젊은 인사들을 속속 승진시켰습니다. 또 전방부대 사단장과 군단장을 대부분 40-50대로 교체했다고 김진무 박사는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가 나이가 어릴 때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는 어떤 과거의 군부의 어떤 핵심 원로들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사람들을 이선을 후퇴시키고 좀 보다 좀 젊은 그런 엘리트들로 충원해가는 과정이 지난 5년 동안 계속돼 왔다고 봅니다. 직관한 3년 차부터 군단장급이 한 40대, 50대, 사단장, 군단장급이 40대, 50대로 대부분 물갈이 됐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포정치와 물갈이 인사를 통해 군부를 김정일의 군대에서 김정은의 군대로 개편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선 북한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합니다. 일본 NHK 방송이 북한군 내부 문서를 입수해 지난해 5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남포에 주둔한 한 부대에서는 11명이 군관이 탈영해 장사를 하거나 식량을 구입하고 심지어 마약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북한의 젊은 층에서는 군대 경력이 없는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군 최고 사령관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있습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권효진 씨입니다.
김정은이하고 나이가 같은 군인 출신이 한 명 왔습니다. 야, 자기는 생각해보니 김정은이하고 자기랑 나이가 같은데 아버지 세대들이 충실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김정은이한테 한 3, 40년 충실하자니까 눈앞이 보이지 않더라니까 새까맣게. 그래서 자기가 탈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탈북자들은 군부 고위 장성 교체보다 식량 보급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규정대로 하면 인민군 병사들은 하루 700g 이상의 쌀을 배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하루 400g의 강냉이를 배급받는 게 고작입니다. 또 군복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과 고기를 바꾼다는 구호 아래 군인들에게 염소를 많이 키우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의 미하일 울리아노프 비확산 군축 담당 국장은 24일 러시아 언론과의 회견에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울리아노프 국장은 또 북한의 도발은 비정상적이며 강력히 비난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은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력 증강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과 서방 어느 쪽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달 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변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중국을 담당했던 글레이저 연구원은 RF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지나고 불과 열흘 사이에 중국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지 않는 전제 아래 대북 압박을 가해왔다며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충분한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과 무역 기업에 2차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또 북한은 과거에는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었지만 점점 전략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RFA는 영국의 집권 보수당 데이비드 리딩턴 하원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의회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 중에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리딩턴 원내대표는 영국 정부는 수차례 중국 정부의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이 너무나 끔찍해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중국과의 인권 대화를 포함해 수차례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협약은 회원국들이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한반도 통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전문가를 키우는 강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제 생생한 정말 북한의 정보를 오늘 이렇게 통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다른 면에서 느낌이 다르시죠.
서울 양천구청 지하 1층.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애국자로서의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 협의회에서 마련한 시간인데요. 임경화 회장 이야기입니다.
요 토크 콘서트가 한 분의 전문적인 강의보다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다른 분야 각자 그 전공하신 분야들이 그 특성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됐는데 호응이 좋고 또 강사님들도 진지하게 또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스러워하네.
이 시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각 협의회별로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마련된 시간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는 통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전문가를 키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 1기에 그 아카데미 그 수강생 모집을 했어요. 근데 뭐 다양한 분들이 한 60여 분들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 아주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어요. 오늘까지 한 7강인데 전문가들의 그 강의를 듣고 통일 리더로서 양성을 하는 그런 아카데미니만큼 학구열이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하는데요. 지난 4월 24일 월요일에는 북한 주민의 사회 문화 생활이라는 주제로 3명의 탈북자이자 또 북한 문제 전문가가 북한 주민의 일상과 사회 통제의 실상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파 공작원 출신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지령으로 남한에 와서 한 간첩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는 두 번에 걸쳐서 침투를 했습니다. 그 당시 했던 그 일이 90년에 이제 한번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선 씨를 접선을 해서 북한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에다 두 개의 간첩망을 심어놓고 갔습니다.
이어서 북한 전략센터 강철한 대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강철한 대표는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통일에 대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정권 때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하고 또 이제 국가보위성 그 숙청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최근에 김정은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북한 내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서로 또 이제 또 남북 통일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이제 그 활로를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런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날 세 명의 발표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발표한 국방부 최은진 위원은 자신의 탈북 과정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할까 하다가 아니면 시도조차 못했는데 낌새가 그렇다는 이유로 그렇게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막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다가 열받은 거예요,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도배에 가서 우리 남편이 김일성이 사진 있는 신문 가지고 도배를 했다.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건데 그러면 북한에서 그게 잡혀갈 죄입니다. 정치적 중재 가야 될 죄입니다.
세 명의 북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은 시민들,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북한 그 실생활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은 기회였다 이래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알거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적이보다 자세히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다시 나에 대한 그 북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좀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 더 북한 사람들의 그 실생활 사는 것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 더 의미 있다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남북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과정 아주 좋습니다. 그 뭐 전혀 그런 걸 접해보지 못한 우리 그 저희들로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실정 또는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공부가 되고 또는 뭐 느낌이 많이 오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북한에 관한 정치 또 우리 나라에 대한 어떤 비교 그런 걸 통해서 국가 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는 5월까지 계속됩니다. 5월에는 북한의 핵 위협과 대응 방안 그리고 정부의 통일 정책에 관한 강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경하 양천구 협의회장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통일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 아카데미가 단타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통일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지역사회에서 이 통일운동 확산이 더욱더 이렇게 확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2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해상에는 구름이 끼지만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에는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 24도, 신유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1도, 수풍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 25도, 중강 아침에는 2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25도, 희천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 21도, 용현 아침에는 7도, 낮에는 25도, 개성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3도, 사리온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웅기와 삼지연 등에는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8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8도, 청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9도, 웅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 해상에는 구름이 끼지만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29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28일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행동하기 전에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진짜라며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건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런 위협이 그저 말뿐이라도 미국은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하게 지키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관계를 끊으라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불안정과 갈등으로 몰고 갔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핵 문제 위협을 다루는 데는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자신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왕이 부장은 한반도 긴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8일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 자유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단체가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 자유 환경 조사에서 총점 98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28일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집트에 이틀간 머물며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평화 증진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교황은 이를 위해 이날 이집트 정부가 운영하는 알라지아르 사원 최고 성직자인 쉐이크 아흐메드 알타이브를 만날 예정입니다. 교황은 이어 압둘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이집트 콥틱 지도자와 만나 회담을 갖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카이로 공항에서 샤리프 이스마일 이집트 총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이번 이집트 방문에 대해 화합과 친선의 여정이라며 방문 기간은 이틀이 채 못되지만 꽉 찬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자위대 소속 전투기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 함재기가 28일 오키나와 동쪽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2대와 칼빈스노 함재기 F-18 전투기 2대는 이날 수십 분간 상호기동과 통신 상황 등을 점검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위대와 미군은 그동안 합동훈련을 해왔지만 이처럼 자위대 전투기가 미 항모 함재기와 공동훈련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훈련 소식을 공개하며 이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지역의 안정화를 향한 일본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은 지난 8일 싱가포르를 출항해 한반도 주변을 향해 천천히 북상해 왔습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GDP가 최근 3년 만에 가장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28일 발표한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7%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소비지출이 평이한 수준에 머물고 기업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5% 이상 높은 성장률을 자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에 2.1%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일주일짜리 지출안을 28일 통과시켰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에 들어서 미국 정부는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 중이며 이 지출안은 28일 자정까지 효력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Washington.